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교회를 다시 생각한다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사건이고 말씀인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룹니다. 단순히 성령이 내려오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시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영어로 펜타코스트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흔히 펜타코스탈 교단 혹은 펜타코스탈 신학이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성령 사역을 강조하는 교단이나 신학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카톨릭과 개신교를 통틀어서 기독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쇠퇴기를 겪고 있습니다. 숫자나 영향력이나 그 활동 면에서 다운그레이드인 거죠. 단 하나 예외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오순절 교단과 신학입니다. 특히나 흔히 얘기하는 제3세계나 남반구에서 오순절 교회들 또 오순절 신학의 부흥은 대단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오순절이, The Pentecost, 바로 그 오순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순절입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은 첫 번째로는 유대교에서 구약에서 추수를 축하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추수를 축하하는 절기예요. 또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유대교에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죠.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이집트에서 나온 나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50일째 되는 날은 더불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흔히 얘기하는 십계명이라고 하죠.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보통 개신교에서 지키는 여러 가지 철치 캘린더라고 하죠. 교회력 우리 뭐 성탄절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사순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런데 교회력에는 철치 캘린더에는 성령 강림주일이란 것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부활절, 성탄절과 더불어서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개신교에서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죠. 그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31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본문을 설교했다면 가장 적절했을 텐데 거기에 맞추는 게 살짝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춘 설교를 해보려고 좀 노력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오순절에는 성령과 교회가 주체입니다. 성령과 교회가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성령과 개인의 체험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오순절 경험하면 펜타코스탈 하면은 개인이 경험하는 어떤 뜨거움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과 교회, 다시 말해서 성령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교회의 정체성 가운데, 교회의 영적인 정체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그 핵심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성령 강림 주일의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제가 잠깐 교회사를 말씀드릴 텐데 교회사, 초기 교회사에 보면은 여러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가연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도세티즘이라고 합니다. 가연설은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말 그대로 가현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헐러시네이션처럼 그냥 그렇게 보이는 예수님이지 진짜로 완전한 인간은 아니셨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가현설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신적인 존재다. 풀리 인간은 아니다. 예, 말 그대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 가현설을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현설을 교회라는 공동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신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것처럼 교회에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는 마치 지금 여기 우리가 모인 하나의 씨앗 교회, 이 한 사람 한 사람, 목사인 저부터 교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것들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좀 더 영적이고 거룩해 보인다라고 하는 그 교회로 나누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씨앗 교회도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미숙함이나 잘못이나 혹은 심지어는 죄악까지도 우리 인간들이 모이는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당연한 모습으로 설명하는 거죠. 교회는 그냥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부족함이나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보이는 교회를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요즘 최근에 설교를 통해서 몇 번 얘기했는데 바로 교회의 영지주의적인 모습인 거죠.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성숙한 영적인 교회가 있고 미숙하고 나약한 육신적인 교회가 있다고 보는 게 교회의 가연설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많은 지금 지상교회들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교회에 그냥 최소한도로 만족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마치 깊이 잠들어버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봤자 교회는 미숙하고 나약한 거야. 우리가 뭐 열심히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일종의 영적인 스테러스코어가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깊이 잠든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른 이단은 에비온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초기 교회에 나타나는데 에비온주의는 가연설과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너무 강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예수님의 인성을 너무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인간적인 육신을 가졌던 것처럼 교회도 그냥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의 조직이나 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교회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세상의 방식과 기준에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죠. 60년대, 70년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에도 그런 비판이 있었죠. 교회가 평화 유지군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피스코프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인 겁니다. 시대마다 그것은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죠. 교회가 갖게 되는 영적인 모습이나 어떤 신비성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교회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교회는 되는데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빠져버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깊이 잠든 교회나 혹은 분주하고 바쁜 교회 모두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신비로움입니다. The mystery of the church. 저 미스터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빠져버린 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순절 교회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 조금 더 강조하자면 교회의 신비함은 교회에 임한 성령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개인의 체험이나 개인의 은사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교회는 어디부터 시작되었는지, 진정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에 임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가 무기력하다고 여겨지거나 혹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질 때 정말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오순절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구원의 시작과 관련해서 아주 이 두 가지 책을 절묘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에 관한, 교회의 시작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것은 각각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비로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구원자 예수는, 누가복음 1, 2장에서 구원자 예수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에서 구원 공동체인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깊이 잠들지도 않았고, 그러나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하지도 않은, 그러나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중간 어딘가에 있을 대부분의 교회들이 간직해야 할 영적인 원형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바로 그 교회는 성령의 세례가 모두에게 임했고 또 계속적으로 임하기를 소망하는 교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세찬 바람, 불길, 그리고 음성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비슷한 일이 사실 구약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세찬 바람이 불고 뜨거움이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구원받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똑같은 일이 오늘 오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2절에 보니까는 세찬 바람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길이, 3절에 뜨거운 불길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말하죠. 온 집안과 각 사람은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한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세찬 바람과 성령의 불길이 임했던 거죠. 오늘 본문이 계속 이어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남종과 여종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요엘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임한 성령의 세례를 상징하는 표현들이죠. 늙은이, 젊은이, 어린아이들, 그렇죠? 남종과 여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아까 제가 오순절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순절은 원래 추수를 축하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오순절은 추수를 축하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순절은 유대 전통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수와 말씀, 추수와 계시, 추수와 율법, 그 두 가지가 오늘 같은 날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 임하면 그것은 결국 무엇이 됩니까? 계시가 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추수하게 됩니다. 열매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순절에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한 열매가 열매가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가면은 베드로의 설교에 이어지어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다라고 말하죠. 오순절에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의 결과로서의 추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이 임한 교회의 원형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듣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부끄러움 없이 드리는 것.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늘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자 애쓰고, 무엇보다도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가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은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들게 해서 다만 며칠, 다만 몇 주라도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척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죄책감을 주어서 그런 것으로 유지되거나 그런 것으로 영적인 활력을 찾을 수 없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복음의 색깔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공로를 쌓아라, 이것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렇게 돼서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지하고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오늘 오순절에서 보여지는 영적인 원형으로서의 공동체이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계속 받기를 소망하는 교회.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늘 받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은 매번 내가 거듭남을 고백하라 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마치 세례받으러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경험하고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 그것이 세례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죽음과 생명을 반복하는 그 성령의 세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실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서서 죽음과 생명을 반복하는, 회개와 은혜를 반복하는 바로 그런 성령의 세례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모습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면은 유대교에서 중요한 절기였으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던 거죠. 이 절기 동안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거기 보니까 세계 각국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당시 그레코 로만 문화와 식민지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사방입니다. 북아프리카 혹은 로마 혹은 이쪽 고대 근동 그 이스라엘 지역, 이쪽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메소포타미아, 바로 그곳을 세계 각국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세계 각국이 지역별로 나뉘어져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 고대 지도에서 살펴보면 그냥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입니다. 그 지역들은 당연히 언어가 비슷하기도 하지만 언어가 다른 지역들입니다. 4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했던 그 지역의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이 자기들 지역의 언어인 것을 알아차린 거죠. 우리 동네 말을 하네? 우리 동네 말도 하네? 여기 동네 말도 하네? 각각 그 동네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네 랭귀지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6절 후반부와 7절이잖아요. 그들이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갈릴리를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냥 그 유대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 모두가 우리가 태어난 지방의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최소한도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랭귀지 언어였던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방언 기도나 뭐 방언 찬양이라고 하죠. 그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의 차이를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성령의 세례냐, 성령의 은사냐, 뭐 이런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그 차이 가운데 오늘 설교와 관련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방언 기도, 방언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은 그런 방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친다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 방언 기도했다 하면 자기에게, 자기 개인에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나에게만 덕을 끼친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래서 방언에는 통역이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1절 뒷부분에 보면은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좀 성격이 다른 다 알아듣는 랭귀지로서의 방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기 보니까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그럽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방언은 첫 번째로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 말입니다. 알아듣는 랭귀지예요. 두 번째로 지금 여기 오순절에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낸다고 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고 있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것이 성령이 임한 교회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방언이라고 하는 랭귀지, 언어와 관련해서 성경은 인간들의 언어가 흩어진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들의 반역과 죄악의 결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1장이죠. 창세기 11장에서 그때 보니까는 온 인류가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하늘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하나님처럼 온 땅에 떨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인간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말을 섞어버리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한 것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결과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였던 언어가 다 뒤섞여버려서 서로 듣지 못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장소가 바벨입니다. 바벨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죄악과 욕망의 다른 이름이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탑에서는 인간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서는 거꾸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상황을 바꾸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흩어져 뒤섞여 있었던 언어가 다시 들리게 된 곳이 교회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흩어져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귀에 들리기 시작한 곳이 그곳이 바로 언어입니다. 오순절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언어는 하나의 언어가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창세기 11장에서는 하나의 언어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인간들이 욕망을 가지기 이전처럼 하나의 언어로 회복시켜 주셔서 모두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서 말이 들리기는 하는데 그것은 한 가지 언어, 한 가지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한 언어의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한 언어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다양한 언어로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말을 듣는 것은 누굽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교회인 거죠. 거기 있었던 사람들,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 사람들과 개종한 이방 사람들은 서로의 언어를 듣지 못해요. 그렇죠? 그것을 들었던 것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말을 했다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소통할 능력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를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에 귀를 기울이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오순절 성령 공동체에게 다양한 언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미술이나 음악일 수도 있고 기술이나 테크놀로지일 수도 있고 사랑의 섬김일 수도 있고 구제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고 세상을 섬기는 독특한 방식으로 혹은 해외 선교로 그 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들릴 수 있는 언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언어를 가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자기 만족적인 영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왜곡된 경건주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 모델로서 오순절 다락방은 아니다라는 것. 오순절 다락방은 개인적인 영성의 추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샬롬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다양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교회인 거죠.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 여러 가지 언어를 말하는 교회를 두고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놀립니다. 성령 받은 교회, 다양한 언어를 말하는 교회를 두고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맞는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새 포도주에 비유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새 가죽 부대는 교회인 거죠. 성령이 임한 교회입니다. 새술에 취해서 새 포도주에 취해서 취했다고 놀림을 받을 만큼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취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러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11절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큰 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원형입니다. 너무 깊이 잠들어 있지도 않은, 그렇다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무 분주하지도 않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매일매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반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그 증인의 삶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렇죠?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다양한 언어를 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